마태복음 13장 계속해서 13장에 연속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 31절부터 33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삶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가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확연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삶은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 왕이 있고 통치하가 있고 이렇게 땅이 있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림이 있고 뭐 이런 개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리고 정말 막 가슴이 흥분되고 그리고 눈이 막 달라 보이고 막 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그러지 않죠. 되게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한번 어떤 은혜에 빠지게 되면 모든 어떤 가치 전도의 시간이 있죠. 가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가 완전히 이제 이 상태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금방 잠시 다시 제정신을 찾고 보면 현실이고 또 넘어야 할 산 왼수 같은 저 사람은 내 앞에 여전히 있고 변화된 건 없습니다. 이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경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라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우리가 좀 생각하면 미약하게 또 느낌 없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40여 개가 넘는 비유 모든 대부분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가져오신 나라인데 천국입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뭔가 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짠하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다윗적 메시아.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피덩이 같은 그 요한의 자기 아들 세례 요한 그 탄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뭔가 이 기다리는 다윗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어땠습니까? 온 나라를 점령할 정도로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정복했습니다. 그게 통치자,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안 오셨죠. 그냥 한낱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저 나사렛 무슨 그곳에 선한 곳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누구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 그를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그가 하는 일들이 기적 좀 행하고 이런 거 하지만 결국 유대인이 기다리는 나라는 그렇게 오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군사를 끌고 왔다든지 엄청난 힘으로 로마 앞에 당당히 맞섰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자꾸 듣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도대체 천국이 뭡니까? 아, 도대체 천국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비유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신 그 자체가 뭐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앞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미 내가 오므로 천국은 시작되었다. 좀 말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답니다. 자, 비유 중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13장에 시작된 비유로 보면은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는 이 시작과 끝을 설명해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비유, 쌍둥이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선결 조건이 이스라엘은 독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로마로부터 독립. 그리고 다윗적 메시아 같은 통치자가 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이, 유대라고 하는 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보여주는 천국의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아주 보잘것없이,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모두의 기대와 달리 이 땅의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게 시작되었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겨자씨를 보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본 밭에 뿌려진 씨보다 훨씬 작은 씨, 이 당시는 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통용이 되니까 아주 이 손 끝에 올려지는 아주 작은 그런 씨가 심겨졌을 때에는 되게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다 자라면 4m 이상이 되게 크게 자랍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밭에 이렇게 뿌려진 것으로 밭에 갖다 심은 이 밭, 밭에 심은 나무 중에는 가장 큰 나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밭에 심어진 화초나 나무보다 가장 크게 자라는 이 겨자씨. 그래서 크게 자라서 그 마가복음으로 가면 그늘을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새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둥지를 트는 거죠. 그래서 새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자, 이런 이미지예요. 큰 나무가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을 만큼의 보이기는 하지만 작은 씨가 커서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그게 천국이랍니다. 그게 천국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쉼을 주는 그게 천국이랍니다. 두 번째 누룩이에요.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아주 조금의 누룩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토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대략 한 12kg의 그 재는 단위인데 세 사토온이니까 대략 한 40kg 되는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kg 밀가루 한 포대에 아주 누룩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 전체의 가루에 비해서 누룩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도 않아요. 넣으면 보이지도 않게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거 이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주 조금. 이 40kg의 밀가루가 부풀어져서, 전체가 부풀어져서 빵으로 만들면 대략 많게는 15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양으로 누룩의 양이 지극히 작은 이 양, 미비하고 전체에 비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미미한 이 누룩이 부풀게 해서 그것으로 이 마을, 조그마한 마을 전체가 다 먹을 수 있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게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에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면 이렇게 돼요. 천국은 처음에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도 중요시 여기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었고 마침내 때가 되면 모두가 놀라는 극적인 결말에 이를 것이다. 모두의 기대 이상 그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로 천국은 완성될 것이다. 자,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눈에 보이게 경험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겨자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작은 씨가 뿌려졌고 이미 누룩이 40kg의 밀가루 안에 들어간 상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이 시작된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강조 간략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앞서 가라지 비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보았던 이 가라지 비유의 강조점을 보면은 좋은 씨가 그리고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 추수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앞서 비유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강조점은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겨자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40kg가 되는 어마어마한 밀가루 안에 조금의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뿌려지고 누룩이 삼켜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 겨자씨와 누룩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미약하게나마 심겨졌고 삼켜진 것처럼 보여서 이게 긴가민가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심겨졌고 그 나라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조금의 누룩이 전체를 부풀어 모두를 풍요롭게 하듯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고 뿌려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압도되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작동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셔요. 메시아입니다.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최초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보면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걔 중에는 글을 쓰고 읽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다 글을 쳐서 글은 쓰고 읽잖아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세워가는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 도무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 가겠느냐 할 정도로 이방의 종교와 또 이방 나라들을 봐보세요. 거대한 조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장엄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의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 기독교를 보면은 처음 시작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냥 꼬다놓은 보리자루들 못해 놓은 것들이에요. 아무런 할 수 없는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자들을 모아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은 세상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위협을 받습니다. 앞서 비유에서 가라지가 좋은 씨를 위협하고 또 오늘 비유에서 밭에 심겨진 다른 씨앗들이 훨씬 그것보다 더 큰 다른 씨앗들이 저마다 저마다 요란스럽게 땅에 뿌리를 박고 내릴 때 그 곁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겨자씨가 자신의 온 몸을 썩히며 스스로 뿌리를 내려갑니다. 비교해보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물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무들의 뿌리들이 이 겨자씨가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40kg가 되는 그 수많은 양의 이 밀가루 속에 누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압도되어 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시작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압도와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천국이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가 가져온 나라는 결국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처절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나라, 죽음 앞에 무너져버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나오죠. 부활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위협하고 압도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죽음이죠. 그 죽음을 이기는 힘,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부활로 미비하게 보이지만 생명으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부활한 주께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여전히 그들은 세상 앞에 미약한 존재지만 부활의 주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언하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어부예요. 미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1장 27절, 28절. 자, 1장 27, 28.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란 후에요. 자란 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때, 그 완성될 때 밭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된대요. 밭을 압도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압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나와요. 구약의 배경으로 찾아보면 공중의 새는 이방인들을 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공중의 새가 자기들에게 오는 걸 싫어합니다. 보세요.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고 평안하고 둥지를 틉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방인들이 저곳저곳에서 사방에서 그 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주는 생명력의 풍성함이 더해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견고한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의 모든 민족을 품고도 남는 넉넉한 생명에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보면은 33절에 가루서말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가루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요. 밀가루 반죽에 아주 소량의 누룩을 넣음으로써 그 누룩이 보이지 않게 침투하고 그 40kg 되는 밀가루 안에 곳곳에 침투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그만큼 세상 곳곳으로 침투해서 생명력으로 세상을 점령해 간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누룩, 앞서 이 새도 싫어하지만 누룩 자체도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6절로 넘어가도 보면 누룩,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죠. 이스트. 부풀게 하는 이스트입니다. 누룩의 역사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잖아요. 급하게 나올 때 이미 애굽에서도 이렇게 누룩을 해서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나올 때에 누룩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곡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집트의 습성 그리고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건데 곡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이게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스트는 대략 한 일주일 지나야 발효가 돼가지고 이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이스트 없이 만든 부풀지 않는 딱딱한 크래커보다 더 딱딱한 이 밀빵을 푸석푸석 또 부서지는 그 밀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스트가 생기면서는 부푼 빵을 먹게 되죠. 이것을 기념해요. 그래서 누룩 유대인들의 유월절 시작된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자, 이스트를 먹지 않는 빵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스트를 집안에 있는 모든 이스트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이것을 집안을 완전히 뒤엎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곰팡이 때문에 병에 옮기도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난 출애굽 때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주일을 딱딱한 빵을 먹으며 기념하는 거죠. 자, 그 이스트 어찌 보면 혐오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혐오스럽고 그래서 형편없는 사람들, 멸시의 대상자들. 근데 그런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침투하고 들어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 겨자씨가 자라고 누룩이 부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전체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천국은 시작되었고 천국이 완성되어 갈 테인데 그 완성의 전체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라죠. 앞서 13장에서. 그래서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추수를 향해서, 결국 추수를 향해서 자라갑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는 결국 4m 높이의 큰 나무로 될 것이고, 조금의 누룩은 40kg가 되는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작고 숨겨져서 압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의 제자가 되었고 120명의 제자에서 수천 명의 제자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온 천하를 다 고루고루 다 전역에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세상에 압도되었지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그의 존재와 그 나라의 영광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초대 교회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만납니다.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했고 다른 식물들의 뿌리로부터 방해를 받아야 했고 밀가루에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각자가 세상, 여러분만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일단 그분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비춰볼 때 나의 삶은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이게 신앙인인가? 이게 믿음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마치 적은 양의 누룩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방해에 만만치 않는 그 저항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혹은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와 힘에 압도되고 세상이 내놓는 삶의 방식 앞에 늘 동의해버리고 마는 그런 위협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상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완벽하게 완성을 향해서 퍼져 나갑니다. 그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자원 삼아서 누구도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막지 못합니다.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비록 그 주변에 방해가 있지만 나무가 되기까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분이 누룩이 들어간 이상 그 밀가루 반죽은 반드시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가능한 그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해요.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곳에 살아갑니다. 성도로. 그러나 우리의 삶에 존재 방식, 자랑, 근거, 또 생명을 보존, 유지, 확장하는 그 모든 자원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삶의 원천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거기에 앉은뱅이가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에게 없는 것 은과 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는 네가 지금 요청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보존하는, 확장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은과 금으로 보존되고 유지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그분이 심겨준 겨자씨가 있고 뿌려놓은 누룩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으로 생명을 삼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그에게 주니 그가 일어나 걷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주는 생명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울이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성공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얻고 정치력을 얻고 또 어떤 명예와 사람들의 많은 동의를 얻어내서 그 다른 나라를 항복시키는 것, 그것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가 믿고 백성으로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것의 풍요함이나 배부름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비천함과 배고픔이 또 자기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주신 힘으로 완성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이 바울은 그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방식이 세상의 풍부함이나 비천함 때문에 또 풍부함이나 배부름 때문에 그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비천함이나 또 배고픔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방해받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그 안에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보상이 있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착착착 해결되어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물론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 방식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풍요에 매이지 않아요. 배고픔에 매이지 않아요. 배고픔이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의 풍요, 궁핍, 평안, 위협, 생명, 사망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에 두시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실 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하고 다른 뿌리들의 방해를 받아야 되고 가로섬 아래 압도되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그리고 누룩 요만큼의 이미 생명력이 뿌려졌다면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께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죽어 싹이나 뿌리 내리고 누룩이 가루섬 아래 뿌려져서 그것이 녹아져 겨자씨와 누룩 자체는 형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덧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에게 안식을 주고 어느새 그것이 녹아져 들어가 그 모든 양의 가루를 다 부풀게 하여 온 마을이 풍요와 만족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로 통해서 그 땅을 그 현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억눌렸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며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광으로 생명으로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큰 신앙의 보상과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서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늘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앞에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너무 많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저들이 갖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대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